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의 71회를 공부하면서 그 71회가 결국 1회가 이제 7일이니까 490일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하루가 1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일회가 있어요? 예, 69일회. 맞죠? 69일이니까 483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483년이 이렇게 흘러간다. 자,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계시록에 1260일, 42달, 그게 결국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는 그런 때가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은 26절 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2일에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진 그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제 그 장차 오는 그 통치자죠.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맞죠? 그 일의 한중간, 이제 한 일화가 남았거든요. 예, 그 일의 한중간, 그러면 얼마가 지나가야 돼요?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언자 다니엘이 이야기한 멸망의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통치하는 그 기간은 한 일회죠. 예, 한 일회면 7년이죠. 예, 그래서 7년의 한 중간에 예, 여기 갔으면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27절에 거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도 물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문맥이 지금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에 대한 그런 문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동안 맺어요? 7년 동안 맺는다 말입니다. 근데 7년 동안 맺는데 3년 반 동안 그걸 지키는데 3년 반이 딱 지나게 되니까 뭐라 그래? 이걸 언약을 폐기라고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성전에 쑥 들어가갖고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가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예, 이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탄압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7년 반란기는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가서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창세 이래로 없던 엄청난 고난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데 그게 이 온 우주 공간에 임하는 그와 같은 환란이다 보니까 거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 백성의 자손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의 맨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엄청난 이 반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7년 환란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의 두 번째 페이지를 이제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의 70일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의 그림. 자, 가서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BC 60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BC 606년. 그래서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부터 45절에 누구부터 시작이 되냐면 느부갓네살 바빌론부터 시작이 돼서 바빌론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얼마간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하여튼 시간이 끝난 이후에 맨 마지막 시대도 로마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그 로마 시대 맨 끝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떠놓은 그와 같은 돌이 와서 온 세상 왕국들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일이 이 천년 왕국이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이 언제 끝이 납니까? 이 그림에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 끝이 나죠. 맞죠? 이렇게 될 때 스가랴서 14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올리브산이 반으로 갈리는 그와 같은 지진이 생겨서 올리브산이 이렇게 갈리는 그와 같은 거기 산이 갈리는 게 거기 그림에 그려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때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드디어 언제 가서 끝이 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때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상 강림 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일에 동안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게 되고, 자, 그러면 BC 454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뭐 어떤 것이 나갔어요?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이 나와서 69일에가 지나가게 되면 AD 30년에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총 몇 년입니까? 483년이에요. 483년.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69일에 483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83년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니까 62일에 후에 메시아가 끊어지는데 자기를 위한 건 아니에요. 뭘 위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한 대신 속죄의 희생물로서 메시아가 끊어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얼마가 지나는지 모르죠. 그 이후부터 어떤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유기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형성이 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몸,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돼서 언제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쭉 언제까지 가는지 몰라요, 지금. 지금 대략적으로 이미 2000년이 지금 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돼 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올리브산에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딱 땅에 이렇게 딱 닿기 전에 7년 동안 한 일에 동안 교회가 완전히 들려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떤 프로그램이 복원이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프로그램이 복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69일에가 끝난 이후부터 이 교회의 휴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옆으로 지금 제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하고 상관하냐 하면 교회하고 상관한단 말이에요. 교회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누구하고 상관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다시 상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그렇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그와 같은 진노의 심판이 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7년 동안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5장 공부하면서 이 어린 양이 와서 이 책의 봉인들을 떼는 거 이제 말씀드렸죠. 일곱 개 봉이 그게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하나 그 소유물을 구속하는 거라 그랬죠. 이 세상이 지금 누구에게 넘겨졌다 그랬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지금 넘어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그 봉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찾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찾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렇게 쏟아져 이렇게 내리는데 주 타겟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러한 그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7년 환란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는 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때예요. 진노. 어떤 때라고 얘기했냐 하면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없던 고난의 때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했더니 난 그땐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살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무서운 때예요. 지옥과 같은 것과 같은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를 그리스도인이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하라고 택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고 이제 택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란기 자체는 7년인데 대환란은 몇 년,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언제부터?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깬 때부터 깨요. 이스라엘하고 맺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맺었거든요, 언약을. 그런데 이 첫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냥 성전에 싹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환란을 당하는데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 그러니까 첫 3년 반 동안은 아무래도 환란이 약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년 반 동안에는 엄청난 그런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의 전반적인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일곱 개의 봉인을 하나하나씩 떼면서 여섯 개 봉인이 딱 끝나면 끝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또 뭐 펑 하고 터지면서 일곱 개 나팔이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일곱 개 나팔 심판 일곱 번째 임하게 되면 또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가 있다 그랬어요. 후반부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일곱 개 금병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죠. 그게 어떻게 맨 끝에 임하게 되는 거 아주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은 같은 환란기라고 해도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진노의 강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래서 아주 맨 끝에 가면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 땅에 이제 발생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과 같이 자기 자신을 이제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속한 사람을 예수님이 신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가서 그 다음 장 여러분 26절 가서 보시면은 십자가 사건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다시 가셨다가 다시 와야 되냐 이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진짜 결혼하는 때가 있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진짜 결혼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혼하는 때 전에 정혼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정혼.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면 육체적인 그런 결합은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이 되는 겁니다. 아직 육체적인 그런 결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정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요새 하고 있는 약혼하고는 다른 겁니다. 약혼하고 나서 파혼을 했다. 그럼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예, 뭐 좀 어떤 명예에 문제가 갈 수는 있지만 예, 육체적인 그런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 뭐 또 다시 다른 사람을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혼을 하면 그 결혼이 된 거예요. 정혼하면 결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정혼을 하지 않습니까? 정혼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지금 육체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그런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혼이 돼 있으니까 아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내.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거를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혼을 한 다음에 신랑이 아버지 집을 정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참금.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참금을 갖고 오셨어요. 자기 몸을 지참금으로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정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정혼 언약을 맺어요. 그 뒤에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맨션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맨션 아파트 그러면 엄청나게 큰 무슨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의 맨션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딸려서 지은 그와 같은 거할 곳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할 곳을 옛날에 16세기, 17세기에는 맨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영어로는 dwelling place예요. 그래서 거의 집을 거할 곳을 줘야만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할 곳을 마련하고 있다가 한 1년쯤 지난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 친구들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가서 보시면은 열처녀 비유 나오죠. 예, 보면 어떻게 돼요? 신랑이 많은도다. 그럼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올지 신부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를 항상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신랑이 만든다 하면 그러면 준비한 상태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와서 신부와 또 신부의 들러리가 다 같이 가야잖아요. 그래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는데 이미 가면 누가 와 있어요?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거기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했겠습니까? 이해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다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요약을 가서 보면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신부방이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얼마 동안 거하게 되냐면 7일 동안 거기 거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7절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29장 27절 가서 보시면 야곱이 장가가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이 원래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라헬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돼갖고 레아하고 결혼하게 되죠. 예, 29장 27절 가서 보니까 아이 눈을 뜨고 보니까 글쎄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27절에 그녀를 위해 1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1회. 예, 이 방에 들어가서 1회 동안 같이 둘이 1회 동안 있어야 되는 겁니다. 1회. 아니요. 신랑과 신부가 신랑과 신부가 1회 동안 있어야 돼요. 1회. 예, 7일 동안 신부는 얼굴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일이 끝난 이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그렇게 밖에 나와서 만인에게 신부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휴거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이 돼 있나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신랑과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자, 그런데 뭘 맺어야 되냐면 정원 언약을 맺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새 상속 언약을 주셨죠? 새 상속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참금으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상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과 어떤 상태입니까? 정원한 상태예요. 정원한 상태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신랑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뭘 마련하러 가야 돼요?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떨어져 사는 기간이 지금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자,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기대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자기를 데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날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 날이 휴거의 때예요. 휴거의 때. 그래서 휴거의 때 가서 보시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서 읽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은 다 되는 거죠. 부활되고 휴거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올라가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몽땅이다 몸이 변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이스라엘의 그런 풍습에 따라 지금 신랑이 내려와서 신부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부에 속한 사람이면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7일 동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19장 7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럼 여러분 휴거가 이미 일어났어야 아내가 다 예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신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휴거를 받아서 어린 양의 그 아내 되는 이 신부가 이미 다 자신을 예비했어요. 그 뭐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드디어. 혼인 만찬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땅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얼마 동안,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7일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를. 만인 앞에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야죠. 공개하는 것이 이 지상 재림을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의 신부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신랑이 혼인잔치 이전에 즉 7년 환란기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예,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니엘의 그 70일에 그 70일에는 누굴 위해서 정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 백성과 그 도시를 위해서 70일에가 정해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지금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환난 전 휴거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구절이 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 휴거를 보여준 그런 구절이 정확하게 있냐. 예, 성경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한번 가서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이제 쭉 가서 보시는데요. 12장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이제 보면은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다. 어디서 돌아올 때? 결혼식에서.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37절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39절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랴. 자, 이 내용이 나오고 요거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가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2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맞죠?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 주인이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오는데 어떤 걸 끝마치고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결혼을 끝내고 온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끝내고 온단 말이에요. 결혼식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결혼식으로 지금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 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 확실합니까?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를 끝내고 온다고요? 결혼식을 끝내고 온다니까 이 땅에 나중에 지상 재림하실 때. 예, 그래서 분명하게 예, 성경 말씀이 예,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환란전 휴거 이제 아까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읽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드디어 임했거든요. 아내가 이미 예비가 됐으니까 신부가 이미 예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휴거가 돼야만 예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부가 이미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이미 휴거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 풍습 중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처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친구들이 들러리를 쓰잖아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랑 쪽에는 신랑 측 들러리가 있고 신부 쪽에는 신부 측 들러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편 45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5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예, 왕의 결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 가서 보면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13절에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면서 왕이 있고 왕의 신부가 되는 그 처녀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요. 14절 가서 보세요.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있고 처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처녀가 있고 처녀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한 처녀로 다 정원된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처녀가 여럿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처녀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예. 그런데 예.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맞죠? 열처녀. 이거 일반 교회에서는 다 이 열처녀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처녀고 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미련한 다섯처녀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5장 1절 가서 보세요.
1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에 이렇게 밑줄을 치세요.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 그때예요. 그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결혼 이제 끝내시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오게 되는 그러한 때, 결혼,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는 그런 때가 되겠죠. 예, 그때 하늘의 왕국. 그렇게 되면 여기 열 처녀가 맞으러 나가죠. 이 열 처녀가 신부입니까? 아니면 들러리 처녀입니까? 들러리 처녀예요. 들러리 처녀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예, 그래서 그때 지금 이야기 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 마지막 때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이렇게 1차적으로 적용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신랑의 친구는 그럼 누구냐? 예, 구약 시대 성도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29절 가서 보면, 예, 침례자 요한이 누구라 그랬나? 나는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랑의 친구. 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또 잘 들으세요. 아, 나는 예수님의 신부고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과 이 사람들은 신랑의 들러리에 이렇게 지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 우리가 하늘나라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신분이 뭐 낮고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예, 결혼식이 이루어지려면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하객이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낫고 뭐 다윗보다 더 낫고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그 성도들은 아직 몸이 부활한 몸은 아닌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부활하실 때 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 지옥에 있는 그와 같은 낙원에서 그래서 땅에 있는 그와 같은 낙원에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신랑의 친구로서 구약시대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부가 이미 준비된 뒤에 들러리들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휴거 이후에 이제 환란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맞죠? 예, 그럼 그 요한계시록 안에 그러면 휴거가 환란기 전에 발생한다는 그런 사실이 나와 있냐? 예,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1장, 2장, 3장 공부하면서 2장, 3장에는 교회가 많이 나오죠? 근데 3장 이후부터 교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9장까지. 교회가 일단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계시록 2장 7절 한번 가서 보시죠. 계시록 2장 7절 한번 가서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게 몇 번 나옵니까? 일곱 번 나오겠죠. 일곱 교회가 나오니까.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게 나오는데 자 똑같은 구절이 요한계시록 13장 9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가서 보시면 환란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지금 나오거든요. 예, 13장 9절 가서 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없을까요? 논리적으로. 아, 교회가 이 안에 지금 없다니까요. 이 안에. 예, 그래서 아 이런 말씀이 나오는구나. 예, 그 다음에 또 예,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필라델피아 교회 공부하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거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죠? 네,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물론 필라델피아 그 교회에게도 어떤 시험의 시간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면하게 해주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언제 성취가 되겠어요? 환란기 때 성취가 되잖아요. 그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면 I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해서 keep from이 돼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환란 가운데서 환란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지켜주는 게 아니고 환란 속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게 keep from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운 게 뭐가 있냐면 4장에 가서 보니까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24장로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이미 관이 있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상을 이미 받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예, 휴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휴거를 받은 것 같은 상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만 이천 명씩 하나님이 이게 불러내서 14만 4천 명을 부르는 내용 알고 계시죠? 맞죠? 거기 나오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진짜 만 이천 명씩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겁니까? 진짜 만 이천 명씩 하나님 불러서 14만 4천 명을 불러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컨텍스트의 문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야, 이게 근데 이게 남자 아닙니까? 남자인데 왜 처녀라 그랬을까요? 신부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러리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신부인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남자 형제들 다 신부 되는 거 맞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남자는 남자인데 처녀의 역할을 하는 신부가 있을 때 신부의 들러리라는 그런 처녀들이 있듯이 그런 의미의 처녀란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14만 4천이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수확이 이렇게 있을 때 뭘 뿌렸어요? 뿌리면 수확이 생기기 전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삭 줍기가 있어요. 그게 전체 수확이에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예. 지금 여기 환란기가 이 세상 모든 것의 맨 마지막이죠, 지금. 맞죠? 근데 예수님의 교회의 첫 열매라고 하면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교회의 첫 열매는 언제 생성이 됐겠어요? AD 30년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때 첫 열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맨 마지막에 지금 세상 종말의 끝이 올 때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이미 끝이 나서 교회는 이미 다 이제 들려 올라가서 새로운 부류들이 생겨나는데 그 새로운 부류들의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어느 기간에 그 새로운 부류가 생겨나겠어요? 7년 환란기 동안에 그 7년 환란기 동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부류들하고 지금 상관하시는데 그중에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이미 다 휴거가 돼서 없고 새로운 부류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속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예요? 14만 4천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로마서 16장 5절에도 가서 보시면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첫 열매는 영어로 first fruits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어 자체는 복수인데 그 뜻은 단수예요.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복수다 하면 아가 나와야 되는데 아가 아니라 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첫열매 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첫열매라고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자꾸 또 첫열매 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교회는 이 계시록 안에서 3장 이후에부터 시작이 돼서 19장까지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교회의 휴거는 7년 환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